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그 코트디부아를 지나서 에티오피아 어제 태국을 경유해서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갔는데 겨울 그곳은 겨울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하얀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이렇게 하얀데. 꼭 제가 온다고 반기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을 지나서 코트디부아르는 이제 여름인데 에어컨을 켜야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에티오피아를 하루 경유하고 그리고 이제 태국을 한낮에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운 나라로 간다고 생각을 해서 짐이 많아가지고 겨울옷을 박스에 집어넣어가지고 화물로 붙여버렸는데 에티오피아 갔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에티오피아 갔더니 봄 날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썰렁한 게 그 이렇게 여름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태국 갔더니 또 이렇게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올 12월, 이번 12월 달은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있어서 행복했죠? 예. 그리고 이제 겨울 새항해가 다가오기 때문에 올 겨울은 또 겨울 새항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태국에 이렇게 반나절 지내다 왔습니다. 예. 태국 교회를 들렸다 왔는데 2010년도 그 케냐에 다녀오면서 그 태국을 경유하게 돼가지고 하루 머물렀던 그때 갔다 온 이후로 이제 그 교회를 들린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국 하면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때 저녁 식사를 굉장히 멋진 식당에서 고급 음식을 대접을 받은 것 같은데 그 기억은 하나도 없고 태국 그러면 기억나는 게 두리안이 생각이 나고 하여튼 그날 2010년도에 갔을 때 쌀국수 그리고 두리안 그리고 망고스틱 그걸 이렇게 주시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태국 그러면 그 기억밖에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밭교회 봉사활동을 군두스코 다녀간 이제 청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주축이 돼서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는 뜻하지 않게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왔는데, 아니 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토요일 저녁에 갔습니까? 했더니, 아, 전 세계 이런 나라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태국은 25일이 없대요. 빨간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이라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 흐름을 따라서 라오스도 역시 크리스마스 날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전 세계에 이런 날이 많이 있겠구나. 이런 나라가 크리스마스를 이제 세지 않는 나라들이 많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제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메시지를 전하고 내일 또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올해는 두 번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태국에 들렸는데 목사님이 지금 현재 태국 교회가 1500평 땅을 사서 4층으로 1400평 예배당을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곳에 가자 하더라고요. 공사 현장에 갔더니 태국 교회는 자매들은 많은데 형제들이 많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 봉사하는 형제들이 누군가 봤더니 다국적, 예? 이제 국적을 가진 형제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미얀마, 필리핀, 그리고 또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한국, 뭐 이래 해가지고 여러 나라 형제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봉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항에서 그 공사 현장까지 1시간 걸리는데, 차에서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 그 땅은 형제 자매들이 작정해서 이렇게 샀다고 들었는데, 예배당은 물질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도 예배당 짓는 걸 또 작정을 해서 형제자매들이 기도하면서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아프리카로 가시면서, 아, 지금 내 공항에 잠시 머물러 있는데 잠깐 나왔다 갈 수 있느냐고. 그래서 김학춘 목사님 가서 목사님 뵀는데, 예배당 어떻게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느냐고 그러시더니, 지금 있는 그 예배당을 팔고 그 옆에 넓은 땅이 또 한 1000평 있다 그러던데 그 땅을 사면 어떠냐. 땅도 사고 그 물질로 예배당도 짓고, 아니 예배당도 짓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있는 예배당은 동쪽이고 이제 공사하는 곳은 북쪽이기 때문에 정반대쪽이라서 이게 이제 현재 있는 예배당 위치도 좋고 해가지고 목사님 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250평 대지인데 좋긴 하지만 이걸 팔아서 1000평 땅을 더 사면 훨씬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자기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을 버리고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내놨는데 그 건물이 이제 주택가 있고 위치는 좋지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당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교회 건물도 태국에서는 가장 큰 교회 건물이거든요. 근데 1400평 4층 건물이 지어지면 이제 정말 큰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건물을 누가 사가겠나? 어쨌든 그걸 이제 내놓고 있는데 3, 4개월이 지나도 전혀 소식이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 다니는 자매님이 와서 우리 회사 사장님이 중풍이 걸려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한번 만나 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이제 뭐 기독교인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야, 너 사장님 그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내가 왜 가나 하고 이제 자꾸 미루고 있는데 그 회사에 자매들이 4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한번 만나주세요. 한번 만나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찾아가서 교회를 다니는 분도 아니고 해가지고 교제를 하면서 전도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모든 소유를 가졌지만 많은 아내를 얻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정말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쫓아 먹고 마시는 것에 마음이 빠져서 짐승처럼 사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남을 위할 줄 알고 정말 그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이 먹고 마시는 육체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제를 하고 왔는데 이분이 퇴원을 해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다 하더라고요. 교회를 찾아와서 첫마디가 목사님, 내 인생 살면서 그 선교사님보다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고요. 내 인생 살면서 짐승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세상에 나를 보고 짐승처럼 산다. 나를 보고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지만 제가 많은 교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회에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그리고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중요한 행사 때는 제가 꼭 지원을 좀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또 혹시나 교회에 도울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시라고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시고 싶으면 하시는 거고 지금 우리는 이 예배당을 팔아야 되는데 이거나 어떻게 소개해달라고 이분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을 겸하고 있는데 그러겠다는 거죠. 얼마 안 돼가지고 감정을 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건물을 감정을 하는데 나중에 이분이 찾아와서 내가 교회를 도울 일을 한번 생각해 봤다고 내가 이 건물을 사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감정가로 하니까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양심이 있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억을 주기로 하고 그분이 이제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10억을 교회에 지불하고 5억은 이제 또 기간 내에 이제 지불하기로 하고, 그리고 났는데 이제 언젠가 또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고민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 건물을 사긴 샀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될지, 당장 저는 이 건물을 활용할 뭐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건물 다 지으면 이 건물 비우고 이사 간다고 하시는데, 야, 비어있는 건물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뭘 도와드리면 됩니까? 목사님이 우리가 이 건물을 어떻게 쓸지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이 건물을 쓰십시오. 그냥 여기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건물을 또 다 쓰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차에 오며 가며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사하고 소망스러운지. 김 목사님은 그 예배당 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런 길을 준비해 놓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딱 그 건물도 팔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건물을 쓸 수 있도록 다 조건을 제공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내로. 어제 저녁에 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새로운 사람들 막 초청을 해가지고 오고, 그래 형제자매들이 빨리 이사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쪽 시간으로 밤 11시 55분 이제 비행기가 이제 출발하게 돼 있는데, 한국 새벽 시간이 2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도착을 했는데, 거기 이제 안내하는 스튜어디스가 저 표를 달라 하더라고요. 표를 줬더니 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표가 몇 번인가, 좌석표, 좌석이 몇 번인가 봤더니 EK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EK는 비즈니스석인데 왜 이걸 주지? 근데 건네주면서, 손님, 비즈니스석입니다 하면서 주는데, 제가 이제 태국에서 이곳에 오는 동안 비즈니스석을 타고 왔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제 돈 안 드리고, 야, 하나님이 너 편안하게 가거라 해서 좀 쉬라고 그러시는지. 앉아있으니까 바로 이제 비행기 뜨지도 않았는데, 그 안내원이 다가와가지고, 식사가 곧 나올 텐데, 주무시고 계실 때 깨워서 깨워드릴까요? 그래서 깨우라 했어요. 그 비행기가 떠가지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깨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새벽 한국은 2시가 넘었으니까, 지금 푹 자놓지 않으면 이제, 잠이 부족해서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안 먹겠다. 그리고는 이제 4시간 반을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한 3시간 반은 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편안하게 이렇게 쉴 수 있는 또 공간도 주시고, 제가 코트디부아르 가서 6월 달에 코트디부아르 다녀왔기 때문에 마음에서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코트디부아르 캠프 장소도 없었고 숙소도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숙소가 준비가 되고 캠프 장소가 결정이 되면서 4천 명이 넘는 학생들, 시니어, 뭐 목회자 다 해가지고 4천 한 500명 가까이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일들이 너무너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부하고 이제 마인드 발족식 MOU 사인을 했는데, 2019년부터 21년 3개년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선교사님 가서 만났는데 선교사님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조로미 씨라는 분이 총리 직속기관 이제 그 기관에 대표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때 이후로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를 좀 이용할 속셈을 가졌었는가 보다고. 근데 이제 자기 고향에서 도지사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대요. 근데 이제 박 목사님은 계속해서 우리는 코트디부아르 정부하고 일을 하게 됐다. 2019년부터 이제 정부하고 마인드 교육을 쭉 하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만 들으면 선교사님은 부담이 마음에 막 밀려왔다 하더라고. 야, 저 사람 일을 진행을 안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사무실에 찾아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소리가, 총리실 가세요. 총리실로 직접 가세요. 직접 가세요. 선교사님 마음에서, 저 사람이 움직여줘야 이게 될 것 같은데, 이 총리실까지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지금 총리실하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다 하더라고요. 딱 한 가지, 내년 5월 달부터 5학년, 6학년 교사들을 교육하는 그것만 결정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총리실을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총리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박 목사님이 대통령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갔는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계속해서 내년부터 코트디부아르 정부와 우리는 마인드 교육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선교사님 마음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부담이 너무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6월 달에 발족식 그 일을 진행한 그분이 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든 어떤 이유든 간에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총리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총리실과 직접 MOU 사인을 한 거나 같습니다. 거기에서 사인했으면 총리실에 들고 가면 총리실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은 아주 단순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과 연결시킬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년부터 코트디부아르 정부와 우리는 마인드 교육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니 지금 형편을 보면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대로 길을 여시겠구나.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믿는 사람은 목사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발을 내딛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아니 어쩌려고 저렇게 이야기하시나, 정말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라고, 지금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저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너무 부담스러운데 왜 내가 부담스러워하느냐고, 하나님이 종을 통해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코트디부아르 정부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무슨 분이라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무슨 분요? 자동문. 자동문은 언제 열린다 그랬어요? 멀리서 쳐다보면 열려요? 왜 다가가지를 못하고 멀리서 안 된다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 문 안 열리면 어떡해. 가까이 갔다가 열리지 않으면 무슨 창피야. 내가 간다고 열리겠어?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어?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어? 내가 발을 내딛고 나간다고 도우시겠나? 허인수 목사님이 그랬대요. 저번에 병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지만 이번에도 낫게 해주실까? 이 생각이 있으니까. 저번에는 이런 암이었지만 이번에는 암이 다르잖아. 저번에는 형편이 이랬지만 이번에는 형편이 그때하고는 정반대잖아.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으로 달려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요. 근데 내 편에서 생각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저번에 암이 이런 암인데 이번에는 달라. 달라도 내가 볼 때 다른 거지 하나님께는 다 똑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에게는 일반이다. 우리가 볼 때 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암은 아이고 무서워,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이건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낮이나 밤이나 일반이다. 감기나 암이나 일반이다. 똑같다. 차이가 없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다 말입니다. 아멘. 그래요. 제가 코트디부아 갔는데 이제 총리실이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교육부, 이제 교육부에 가서 마인드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우간다 대통령이 방문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취소가 되고, 마지막 날 나오는 날 오전에 극적으로 총리실을 통해서 이제 일이 진행이 돼서 총리실 이제 총리 밑에 일하는 고문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부총리 그리고 총리님에게 모든 게 보고가 다 됐습니다. 오늘 행사는. 그래서 이제 저분은 이제 고문입니다. 예, 고문하는 사람이 고문이 아니고. 예. 그런데 이분이 청소년 담당자, 청소년 전문가들 60여 명을 모아서 강당에서 지금 저기 나오는 저분은 그 덩치 체격이 좋으신 분이 있죠. 이분은 부총리님이십니다. 예, 부총리님이고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제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저희들 팀과 지금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60여 명과 만나서 이제 강당에서 강연을 가졌어요. 강연하면서 우리가 올림픽을 치렀던 일, 그리고 IMF를 왜 한 얘기를 어떻게 이겼는지, 그리고 2002년 월드컵 하는 이야기, 그랬더니 마치고 나서 이 고모님 나와서 우리는 한국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직접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올림픽을 치르고 월드컵을 치르고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 아주 마인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서서 이제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국영방송국에서 나와서. 마치고 나서 이제 부총리님과 만나서 우리가 의논을 하면서 오늘 모든 일은 총리님에게 보고가 되고 대통령님에도 보고가 된다는데 이제 저희들 IIF 설립자 하우스 목사님과 총리님과 대통령이 만남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예,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2월 3월에 청소년 지도자 교육이 있는데 3,000명 이제 규모로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와줄 수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열어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동문이라는 건 뭘 뜻하는 줄 아세요? 계시록에 보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 무슨 문을 두셨어요? 무슨 문? 열린 문을 두셨다. 하나님은 이미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내 앞에 볼 때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저건 열려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예, 닫혀있는 형편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닫혀있는 형편 너머에 하나님 문을 열어놓으셨어. 저 문은 열린 문이야. 발을 내딛기만 하면 길이 열린다는 거죠.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가기 2주 전에 형제자매들이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 교육감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교육감이 이 강연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 도시에 4개 교육감 그리고 교육자들을 모아가지고 마인드 교육을 하게 됐는데 너무는 반응이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5월달에 이제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면 교육 고등교육부 장관을 만났거든요. 그때 고등교육부하고 MOU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전국에 국립대학교가 있는데 교육부하고 MOU 사인을 하려고 하면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다 찬성을 해야만 된대요. 이번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면 국립대학교가 6군데가 있는데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총장님이 이번 여름에 한국을 방문했고 MOU를 사인했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니 선교사님 그 고등교육부 장관님이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찬성을 해야 교육부하고 MOU 사인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국립대학교 총장님 한 분이 구원받았고 그분이 국립대학교 총장들 중에 대표자니까 그분이 총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마인드 교육 탁 이제 에? 시범으로 한번 보여주고 샘플 강의 한번 들려주면 그분들이 마음 다 열고 교육부하고 우리 MOE 사인하려고 한다 그러면 MOE 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할 준비 다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보니까 그리고 코트디발은요 아비장이라는 수도 안에 있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거기 성도들 다 모으면 2,000명이 된대요. 그 아비장 수도에 있는 성도들만 다 모아도. 코트디발르는 브로콘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코트디발르는 프랑스의 파리나 다를 바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똑똑하든지 박사 출신 뭐 이렇게 마인드 강연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이 100명이나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잘 훈련하면 그 주변에 있는 베냉, 토고, 카메룬 이런 브로콘 나라들을 다 쓸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있으니까 그렇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앞으로 일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꿈 같잖아요. 부총리님을 만났는데 사무실에서요. 부총리 만났는데 제게 묻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니까 그 고모님이 들어가서 오늘 강연 행사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들어갔는데 저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강연 어땠느냐고. 예, 너무너무 잘 들으시고 반응 좋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일은 총리님에게 대통령님에게까지 보고가 될 겁니다. 그냥 발을 내딛는데 길이 열리잖아요. 발을 내딛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제 대통령까지 보고가 돼서 목사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일들을 또 꿈을 꿔보는 거예요. 또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 안에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밖의 세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계는요, 우리 생각 밖의 세계고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밖의 세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세계를 벗어나야 이해하고 듣고 믿고 따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육체 밖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시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보겠습니다. 자,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니사자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요셉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건 어떤 형제자매들을 보면은 뭐가 나고 거칠고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왜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지. 근데 때로 그런 형제자매들에게 귀한 면이 보일 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귀한 면이냐면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마음을 팍 꺾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까? 아, 그러면 제가 내 생각 버려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 따라야죠. 아,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무슨 도를 달겠어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고집을 씌우고 조금 전까지 자기 주장을 막 세우고 그랬던 사람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도 이래도 자꾸 자기 생각 주장할 거예요. 아, 그러면 말씀을 믿어야죠. 그 한순간 꺾이고 한순간 마음이 딱 돌이켜지는 그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이건 하나님이시나 그 마음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평상시 부드럽고 잘 따르는 것 같고 잘 순종하는 것 같고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고집하고 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좀 뭐가 나도, 좀 거칠어도, 때로는 막 고집을 부리기는 해도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돌이키는 그 모양을 보면 정말 저 마음은 귀한 마음이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아 보여도 내가 아무리 선해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 할 때 예,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 아무리 옳아 보여도 아무리 선해 보여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시면 예,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가장 복되고 귀한 마음인 겁니다. 요셉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성령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면 온전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지 우리 죄를 남겨놓고 구원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물에서 구원 받았는데 아직도 물에 빠져 있다. 그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병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병에서 다 나아야지 아직도 병 중에 있다. 그건 병에서 구원 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면 모든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를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남겨놨다면 여러분들이 그저 씻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코트디바르에서 CLF를 하는데 100여 명이 되는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성막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막을 통해서 말씀을 쭉 전하면서 끝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자, 이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된 겁니다 하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막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이틀 동안 이제 두 번 오전으로 두 번 CLF 모임을 가졌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그 교단 대표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같이 협력해서 일하면 좋겠습니다. 그 교단에 아비장만 해도 4천 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은 마음을 열어 가시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우리는 늘 듣고 늘 하는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셨다는 이 말씀 한마디가 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코트디바르는 현지인 사역자가 많아요. 45명이나 돼요. 이제 총각 전도사도 있으니까 부부팀 하면은 거의 80명 가까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이제 80명이 넘는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모여서 모임을 갖는데 선교사님이 사역자들이 부부 사이 갈등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다가 이야기 끝에 그러면 부부 마인드 교육을 좀 할까요? 또 그건 제가 전문이잖아요. 합시다. 아니 그러면 사역자만 하지 말고 저녁마다 집회를 하는데 아예 형제 자매들 다 부부 마인드 교육을 하죠. 그래 합시다. 그랬더니 형제 자매들이 막 사람들을 초청해서 온 것 같더라고. 새로운 예배당 장소 저기는 7,000평 땅이 이제 땅에 지금 천막을 치고 가건물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저 장소는 현재 7,000평 땅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정부 땅인데 원래 그곳을 도로로 놔도록 이게 딱 지정이 돼 있는 땅인데 옆에 다리가 건설돼 버렸어요. 다리가 딱 건설이 이렇게 딱 돼 버리니까 저 뒤쪽에 가로등 보이는 저기가 다리죠. 그 이제 이 다리가 이렇게 건너가니까 이 도로는 이제 필요가 없는 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이제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으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 그날 저녁 부부 마인드 교육 하는데 2,000명이 모였어요. 그래, 강연을 마치고 났는데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사역자 모임에, 그 다음날 새벽에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 그분들 참 재밌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마음 표현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전도자가 나와가지고 아내한테 전화해서 아내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집에 누워있는데 아내한테 그동안 미안했다고 전화했다 하더라고요. 아들한테도 속 썩이는 아들 교인들이 막 그 아들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하고 막 그러는데 어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그랬는데 아들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화했다 하면서 한 사모님이 나오더니 어제 저녁에 우리 남편이 다른 일 때문에 그 장소에 없었는데 우리 남편한테 그동안 우리 남편은 너무 게으르고 너무 막 그렇다 하며 이야기하더니
그렇지만 내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은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남편한테 목사님 보는 데서 한번 미안하다, 사랑한다 표현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을 불러내더라고요.
그 남편을 딱 불러내더니 자기들끼리 손잡고 하는 거야, 이제. 여보, 미안해. 그동안 당신 무시하고 그래 살았어. 그랬더니 그 사역자도 만약에 절 보고 그 사역자 모임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 강사는 맨날 하고 다니면서도 그 표현을 해도 그냥 한두 마디 하고 말지. 근데 또 그 사역자 나와가지고 표현을 잘 하더라고요. 아유, 그동안 정말 당신이 이렇게 마음도 모르고 내가, 나도 당신 무시해서 정말 미안하고 그동안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사랑해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유, 닭살이 돋는 것 같다는. 한 서너 쌍이 나와가지고 내 앞에서 그러는데. 마음이 흐르니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여러분 좀 부족해도, 우리가 못났어도, 연약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소망을 주러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과 연결되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연결시켜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것도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님이 모형이 돼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또 다른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 여기서는 또 다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와 함께 사는 것도 행복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틀린 말 한 것처럼 그냥 쳐다보고만 계시네, 또 갑자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제가 태국에 갔는데 우리 청년 형제를 태국에 자매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이제 선을 보러 보냈어요. 보내면서 우리 형제가 좀 약해요. 사람 앞에 서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해서 담대하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담대한 것도 이렇게 목사님 인도 받아가면서 담대한 거 하고 예?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무대 가리로 막 그 담대한 거 이거 좀 다르잖아요. 그런 이제 담대하라 그랬더니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참석했는데 담대하게 간증을 하러 나갔다 하더라. 근데 그 자매하고 선본단 이야기를 교회 전혀 광고를 안 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이 형제가 나와가지고 아 내가 응? 조규 목사님이 담대하라 그래서 나왔다 하면서 그리고 영어 성경을 딱 펴가지고 영어 성경을 딱 본문을 읽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쭉 자기가 구원받게 된 간증을 쭉 해놓고 아 이번에 우리 태국 자매하고 선을 보게 돼서 왔습니다. 거기까지는 담대하게 잘했는데 그래서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더니 부끄러워가지고 죽을락 하면서 들어갔다. 근데 그 목사님이 들으니까 이 형제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안 해도 될 이야기 같은데 다 해버린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부족한 이야기를 다 해버렸어. 아이고 저기 왜 하나. 근데 목사님이 밉지 않다라 하면서 그리고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담대하라 그래가지고 나왔다 하면서 그게 그렇게 예쁘더라 하면서 하여튼 이제 은혜를 이제 입으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내가 부족한 것도 문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연약한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크라이나 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굿누스코 페스티벌을 하는데 귀빈이 100여 명이 왔대요. 전 총리님을, 전 국무총리님이 참석을 했는데 그것도 행사가 막 광고가 되는 사이 전화가 와서 찾아갔다. 교육부에서 청소년부에서 많은 정부 기관에서 연락이 저는 이제 4일간 일정을 마치고 코트디바로 넘어갔는데 그 전 국무총리 되는 분이 연락을 해서 만나자.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분이 정경련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박 목사님을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내서 만나고 싶어. 예, 저분이 이제 전 국무총리. 저 끝에 남자분은 현 교육부 부장관님이시고요. 1월 달에 제가 만났던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을 만나서 이야기가 잘 돼서 청소년 센터를 짓는 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티오피아 하루 경유하는데 국영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마인드 강연을 하고 왔거든. 제가 가는 곳마다 전 국무총리를 만나고 현 국무부총리를 만나고 국영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마인드가 하면 제 삶 속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이게 정확하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때로 내가 뭔가 잘해,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된 것처럼 마음이 뜨고 높아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나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임마누엘 이름을 들먹일 때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서 네게 아들이 있을 거다. 네 아내가 왜 웃느냐? 내가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사라가 나이가 늙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하나님이 잉태하는 힘을 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이어지민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찌 아들을 낳겠느냐? 그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아멘.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그 음성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이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일하실 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마구간 같은 추하고 더러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삼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내 마음 안에서부터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품을 수 없는 마음,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마음, 나라는 육신에서는 정말 부정적이고 거짓되고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밖에 나올 게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내 마음 안에 계시면서 내 마음 속에 소망을 일으킬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평안이 안식이 내 안에 넘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마음에 어떻게 미움을 용납하시겠어요? 그 마음에 어떻게 어둠을 용납하시겠어요? 그 마음에 어떻게 불신을 용납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가득한데 오늘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 오늘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맞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오늘도 임마누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할 때는 왜 절망해요? 임마누엘을 잊어버리니까. 맞죠? 시험이 왜 드는 것 같아요? 임마누엘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어느 한 자매님이 잠깐 이제 내가 예배드리려고 올라왔는데 막 딸 문제로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이야기를 하는데 딱 들어볼 때 뭘 생각하고 있느냐면 저 자매님은 육신을 생각하고 있구나.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복음전도자가 돼야 돼. 너희들은 복음전도자가 돼야 돼. 어떤 사역자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복음전도자가 돼야 돼. 그 얘기 못했다 하더라고. 사역이 힘들어서. 사역이 어려워서. 똑같이 이렇게 어려운 사역의 길을 가기를 난 원하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늘 너희들은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 선교사가 돼야 돼 그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큰 아이는 처음부터 안 받아들이더라. 초등학교 때 큰 아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빠 목사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가 됐으면 좋겠는데 직장 다녔으면 좋겠어요. 왜? 아빠 직장 다니면 돈 벌어 와가지고 빼빼로도 마음껏 사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용돈을 주는 게 없으니까 빼빼로 데이 때 늘 얻어먹어야 된다. 창피해 죽겠다 하면서. 야, 그때 내가 빼빼로 데이, 빼빼로 하나 살 돈은 있었는데 이 녀석아, 이야기하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 이야기 잘 들어봐. 아빠가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떻게 살까? 너 대낮에 길거리를 쓸고 다니는 아저씨 봤어? 술이 취해가지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아빠 예수님이 아니라면 엄마하고 벌써 이혼했을 거야. 근데 넌 고아원에 가 있을 거야. 아빠 구원을 안 받았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까? 쭉 이야기를 했더니 또 갑자기 또 울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 안 한다 절대. 둘째 아이는 아빠 너 꿈이 뭐야? 선교사요. 고등학교 가더니 또 꿈이 바뀌었어요. 형사 되겠대요. 너 선교사 돼야 된다니까 왜 또 형사야? 아빠는 범죄자들 잡아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둘째 녀석이 단기 갔다 오더니 성교학교 가겠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벌써 이제 무한교회 전도사가 됐습니다만은 제 아들 녀석은 아빠가 누군지 안 봐도 안다 하더라고요. 꼭 찍어놓은 도장 같아가지고. 그런데 제 둘째 아이가 이제 성교학교를 딱 들어가는데 큰아이가 카자흐스탄에 단기를 가 있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으로. 야, 너 동생 성교학교 간다. 너만 가면 된다. 그랬더니 답이 멋지게 글이 왔어요. 하나로 족하게 여기세요. 참 기가 막힌 답이었어요. 지금은 이집스크에서 있는데 유규 목사님이 이제 이집스크에서 더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이제 러시아에서 나오게 되면서 몇 개월 사역자가 없었는데 그 있으면서 모임 인도하고 막 그래 하면서 지냈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컸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2년 전에 여름에 방학이라 가지고 월드캠프도 참석할 겸 나왔는데 박 목사님께 인사를 하러 갔어요. 목사님 갑자기 질문해. 너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래? 직장 다니려고요. 뭐? 직장을 다녀? 직장 다니 뭐 하려고? 돈 벌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그런 썩은 정신 가지고 무슨 공부를 해? 한 방에 날아갔어요. 네가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하여튼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할 거야? 마음 바꾸겠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목사님 앞에서 마음을 팍 꺾더라고요. 이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 예. 목사님이 넣어준 그 마음이 중심에 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뭐 이렇게 육신적인 것 같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중심에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이 딱 세워져 있어서 그 아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끌려지는 걸 볼 때 감사하더라. 저희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연동 목사님이 갔는데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간증을 쭉 하더래요. 사역자도 없는데 한 번은 교회 일 때문에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랬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도 믿지만 임마누엘도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으로만 믿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을 위해 살 때 그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하시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